인생은 온실에서만 자랄 수 있는 화초는 아닙니다. 종종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서게 되고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자라나는 배경이 달라서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일은 금수저라고 해서 피해가고 흙수저에게만 짝하자고 덤비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부자들도 시련과 난관에 시달리고 똑똑하고 잘난 이들도 상흔들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에게도 종종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부류의 사람들을 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신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지금도 곳곳에서 탄압과 고난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얀마 땅에서도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카렌족이나 친족 같은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에 의하여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나 또는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억압과 핍박과 차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녀들에게 이토록 많은 아픔과 시련과 심지어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의인들은 핍박을 받아야 하고 악인들은 형통하게 방치하실까? 과연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의혹은 성경에서도 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5년간 도무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들을 겪어오시면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조만간 온전한 회복과 안정의 영광스러운 시간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성도에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읽은 시편 말씀 가운데 71절을 중심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로 삽시다. 고난 자체는 쓰리지만 복주머니가 있다. 고난 자체는 정말 쓰디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속에는 복주머니가 항상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자체는 성도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항상 저주와 복, 둘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파멸로 이어지나 어떤 이에게는 매우 유익하여 전화위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제들이 개발되는 것처럼 실패가 있어서 성공의 희열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는 것처럼 시련이 없었다면 수많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탄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비록 우리 가운데 납득되지 않는 일들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내로남불 현상들 때문에 정의와 공정과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배움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 고통이 심기일전이란 말도 만들어내고 절치무심 또는 칠전팔기라는 단어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생활에서도 고난 자체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쓰라린 자체이지만 그 안에 많은 유익이 들어있다, 복주머니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유익,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시편 기자는 71절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시편 본문 67절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겪기 전에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경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좇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 보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였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신분 상승을 꾀하는 길인 바로 그런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였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소리 없이 사라져갑니다. 평생을 함께하자며 동승했던 자들이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한 당혹감, 적막감, 배신감, 절망감, 고독함이 온몸에 파고듭니다. 빚쟁이는 찾아오고 번망은 좁혀오고 병원이 안방이 되고 감옥이 거처가 되는 숨막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디마디마다 뼈를 아리는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는 세월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청각장애인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지체 부자유자가 됩니다. 목 놓아 울 힘조차도 없는 처절한 이런 상황들을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겪는 어려운 어둠의 일들은 전혀 좌절하고 낙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살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고난 자체를 당할 때 부정적인 면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복주머니가 눈에 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우리의 연약함, 막다른 골목에 도달함 또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밑바닥에서 나타나실 주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만 해도 몸소로 쳐지는 아픔, 치욕적인 순환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참고 견뎌온 것은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며 산성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가혹한 시련을 겪은 경험은 웬만한 시끄러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서 면모를 유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가진 복주머니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복주머니를 여는 자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부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유익한 고난이 유익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이 시련과 아픔이 내게 유익한 것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만이 가지는 특권이요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오기를 부리거나 용을 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다. 고난당할 때 아픔이 오래올 때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오기를 부릴 수 있어요.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공에 그걸 극복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그게 믿음이에요. 고난이 가진 복주머니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주머니를 열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든 어떤 시련이 여러분 앞에 놓여서 정말 좌절하게 만들든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흔히들 위기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주머니를 두 손으로 움켜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보약으로 사용하신다. 고난은 쓰라리지만 복주머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 그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약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약은, 보약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긴 했는데, 보약은 우리의 이 빠져나간 길을 다시 뭐 보충해주고, 어쨌든 힘을 북돋아주고, 약함을 물리치고,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저는 이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약입니다. 마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의 위협과는 상관이 없이 마음껏 활보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뭐 집사람도 내일 미국에 이제 딸 때문에 가긴 합니다만은 백신을 맞은 게 없으니까 참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백신 맞은 여권이 있다고 한다면 뭐 정말 당당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영국에도 백신 맞은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언제 그런 날이 오는가 오매불망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늘 마스크를 써야 되고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는 고통이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에서는 벌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고난의 보약을 먹은 자들과 먹지 않는 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고난의 보약을 먹은 자들은 마치 백신을 맞은 자들처럼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지난 5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것은 눈 깜짝도 하지 않는 것으로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 고난은요, 고난의 보약은 어떤 효과가 있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모세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즉 모세도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신 복주머니를 본 거 아닙니까? 출애굽의 감격은 이집트의 철권 통치로 인한 깊은 수치와 낭패가 있었기 때문에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 환희가 있었어요. 땅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이 장차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인지. 저는 왜 이 번역하면서 세 번째 개정판에 좋게라는 말이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되죠. 실감나. 그냥 저렇게 읽는 것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의미가 다릅니까? 각종 시련과 고난은 성도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잔병 처리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깊이와 능력이 더해지는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은 쓰라리지만 복주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항상 그 복주머니를 열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참 고난은, 그러니까 고난도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참된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참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 아닐까요? 이것이 아니면 고난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6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뭘 배웠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참된 고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습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여론의 향방에 날카롭게 신경을 썼습니다. 시중에 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신뢰를 챙길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날개 달린 돈을 쫓아가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안전보장인 걸 알았습니다. 확실한 노후대책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한번 따라 삽시다. 고난은 내가 사생아가 아니라 주님의 친자식임을 알게 한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버림당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어떤 사람이 돼?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슬프죠. 고통스럽죠.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참 성도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된 궤를 가기 때문에 맞는 징계의 회초리인 것이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세상에서는 체벌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릇된 길을 가는 자녀에게 근실이 징계하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영국에서 공교육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깨닫고 이제 엄한 규율을 따라서 학생들을 철저하게 가르친다. 그런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튼 칼리지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 제일 많은 학생들을 보냈는데 어떤 공립학교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보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자율권은 대학에 들어가서야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의 통제 속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하면 그런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버릇없는 아이가 되잖아요. 길을 살린다고 오로지 칭찬 일색으로 일관하면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징계도 없고 성도들의 예의 범절을 무시하는 망나니가 되기 쉽습니다. 권징이 올바르게 실시되지 않는 교회는 위아래도 없는 무지와 무시와 경멸과 무질서와 이기심만 춤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근실하게 엄하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저는 서울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에 뭐 누구의 잘못인 이런 걸 떠나서 엄하게 징계하시고 계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회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친자식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신 일인 것이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그릇된 궤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교정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잠시 언급하고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거 복주머니라는 복주머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루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시편 기자가 고난의 쓴잔을 마신 것이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 말씀의 또 다른 내용이 바로 이 이브리서 기자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호자의 좌장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삼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 우리 말에는 두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세 번 기록해야 정상인데 말이죠. 삼중적으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바로 이 삼중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영광스러운 교제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해주신 것처럼 우리 애가 그릇된 길로 가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드나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와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은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교제의 자리에 웰컴 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Anytime, 어느 때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즐거움, 그 거룩에 동참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고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생 살면서 겪었던 시련, 이것이 우리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했고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은총을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저는 여기 있는 번역도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성도들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열매들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받게 되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에 빚을 져서 채권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다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만나서 그를 족치고 감방에 쳐넣는 나쁜 인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주님은 엄하게 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주기도문 송에 좀 아쉬운 점이, 원래 영어 찬송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라고 하는 말을 싹 빼버리고 그냥 우리 죄만 용서해 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너희가 아까 중심으로 형제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교훈을 받은 것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법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열매를 맺도록 힘써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말이죠.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간 것이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턱걸이가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도록. 사실 많은 성도가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그들을 성결하게 만들었고 고난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전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내리는 추가적인 저주입니다. 실로 우리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7배나 더 뜨거운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었습니다. 그러나 다 타서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우리 믿음의 덕을 더 세워야 하는 것이죠. 덕의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의 절제를 일으켜야 하는 겁니다. 절제의 인내를 배워야 되고 인내의 경건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풍성히 공급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다고 한다면 고난은 아직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배워야 될 주의 율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다고 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좋은 목초지에 가둬두는 가시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인 번성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행하게 하는 간격을 만든다. 다른 말보다 우리를 좋은 목초지에 가둬두는 가시 울타리의 역할, 고난이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목초지에 가둬두는, 그 때문에 사실은 불을 소유하고 누리는 시간은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방종하게 하는 미끼가 너무나도 많아서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죽하면 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겠습니까? 죄성을 지닌 인간의 본능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파산의 위험이나 질병의 위험이나 내게 미친 손실과 장애가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비록 정말
성한 사람에서 장애인이 되게 혹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고난은 설사 시련을 잘 극복했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깡그리 무시하는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분리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더욱 죄를 쌓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당장은 아프고 당장은 견디기 힘들고 당장은 그 쓰라림이 말할 수 없이 커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쓰디쓴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저절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어둠과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때문에 좌절과 낭만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태가 더 심각하게 되어 술 중독자가 되어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의 율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복주머니를 마음껏 환영하여 모든 것이 합류할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평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든지 그것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기를 부리시겠습니까? 그의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에 사랑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겠습니까? 아니면 반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간격이 더 벌어지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교회가 겪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